한 7, 8년쯤 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다음날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 선교사님 댁에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등에 보니까 뭐 종기 같은 게 하나 났어요. 보니까 벌레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고약이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한국에서 가져온 고약이 있다. 그래서 고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면서 소화제를 사다가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비행기를 탔는데도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주 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귀국하자마자 동네 병원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소화가 참안 된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누워보시라. 누워서 배를 한번 두들기더니 위염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염약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위염약을 먹고 좀 차도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데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일을 지나는데 하필 그 주에 설교를 네 번이나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주일이었습니다. 설교를 네번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녹초가 됐는데 그 다음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산호세에 있을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피곤하면 허리가 또 아파요. 그래서 아 이거 디스크 때문에 무리를 해서 이게 좀 허리가 아픈가 보다. 그리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앉아 있는데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제 급기야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세미나 도중에 나가서 그 근처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염이 아주 심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누워보세요. 그랬더니 배를 두들기더니 그 다음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엎드려 봤더니 등을 뜨까더니 에이 선생님 대상포진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100%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대상포진인데 왜 소화가 안 되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인생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속이 아픈지 겉이 아픈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 이틀 만에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포진인데 벌레 물린 줄 알고 위염인 줄 알고 디스크인 줄 알고 생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사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고통이 있는 인생을 광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고해라, 고생의 바다다. 좋은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데 합쳐보면 그냥 다 고생이다. 그런데 이 고생을 하는 고난을 받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근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이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라고 부르죠. 거기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일이 평안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뱀이라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뱀이라는 짐승은 아주 기분 나쁜 짐승입니다. 뱀이 지나갔다 하면 이게 물리면 고통스럽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등장하자마자 창세기를 처음 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민수기 22장 28절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나귀가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왜 안 갈라 그래? 그러고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립니까? 라고 말을 한 게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귀가 말을 한 것은 동물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말을 할 경우에는 동물 자체가 인격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뱀 자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죠. 이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의 소리, 뱀의 소리를 따릅니다. 뱀의 소리를 따르는 즉시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제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겁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전 성경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 자신을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편이 가진 가장의 파워, 왕의 파워를 네가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너에게 그 파워를 주지 않고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우리 집이 생각이 나죠, 금방.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권력 투쟁이 생긴 거예요.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분명히 돼 있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관계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물질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수고는 고통입니다. 네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못 먹을 것이다.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경제관계, 자연관계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팩트입니다. 마치 제가 대상포진이었던 것처럼 이게 대상포진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입니다.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 그건 죄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와 내 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었죠.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자연재해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이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절망적인 것도 알려줍니다. 뭐냐?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데 인간은 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의 능력은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잘라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잘 모르겠는데 한 시즌 못 입을걸요. 임시방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임시방편이 자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정말 올바로 살아왔고 난 앞으로도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 임시방편을 보고 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의로워. I'm okay. 나머지 사람은 다 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를 따라하시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냥 늘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내가 아는데 저거 틀렸어,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에이, 나는 아닌데? 아니요, 너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절망이에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 세상을 망가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유효해서 세상이 망가져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은 이 창세기 3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줘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뱀은 흙을 먹나요? 안 먹나요? 뱀은 흙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뱀은 흙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모두 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네요. 뱀은 흙을 안 먹는데요, 다 안 먹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거라 그랬죠? 이게 관용어구예요. 근동아시아에서 두 왕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한쪽 왕이 지잖아요.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어요. 이긴 왕까지 올 때. 그러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오면 입에 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말은 전쟁에 패배한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이런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시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들켜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제압을 당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이런 관점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는 거 잊지 마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살면서 절망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우리 못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 완전히 이기실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 정도만 조금 기독교가 괜찮았어요. 30년 이후부터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300년이나. 여러분, 어떤 한 민족이요 300년쯤 극심한 피해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면요 정체성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닌데 300년 동안 극심한 피해를 봤어요. 이분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지하 동굴이 640km, 여기서 거의 LA 가기만큼 동굴을 판 거예요. 이게 절망의 길이죠.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어떻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이미 이겼다는 증거를, 증표를 하나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언뜻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전쟁을 해갖고 여자의 후손이 뭐 이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예요. 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단 한 사람이 뱀과 싸울 것인데 뱀이 그의 발을 약간 상하게 하고 그는 아예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 이겼다는 것을 표징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 명 있어도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부수는 날은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날이죠. 지금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 절망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소망이 생겨요. 요거는 알만한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 더 힘든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이상하게 절망스럽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증거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승리하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게 3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입혀요. 여러분, 이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냥 너 저 무화과 나무 잎 그거 시원찮으니까 좀 단단한 걸로 하나 만들어줄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 고대 신분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아담을 지금 원래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그런 아담을 왜 다시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기의 마음에 못을 박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옷을 내어라고.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수혜자는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가장 큰 수혜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셨다면 이젠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되게 엄격한 사람입니다. 죄책감도 유난히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작은 실수들도 저를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연말이 되면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유는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늘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했는데 늘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친밀하기보다는 거리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의 삶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야. 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런 너를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또 하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왜 이웃을 못 사랑할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절대 이웃에게 사과 못합니다. 사과는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존감이 높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과를 못해요. 왜냐? 사과해버리면 자기가 다 무너져버리거든요. 두려워서 못해요.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방식으로 뭔가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손자였고. 그래서 제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엄격하니까, 나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 동생들에게 내가 오빠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더 나쁜 물에 들지 않도록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엄격하게 했던 거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게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제 주변에 제 부모님이나 제 형제들이나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다행히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관계가 많이 안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라. 근데 여러분,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가족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요, 자기가 뭐가 기쁜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느 날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할 때 제일 좋으세요? 아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 어려서 이경열 씨는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거예요. 왜 책 읽는 거라고 말했느냐? 저는 시간이 나면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취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몰랐어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뭐든지 꾸역꾸역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했지, 한 번도 네가 뭘 좋아하느냐, 뭐 할 때 행복하느냐, 뭐 할 때 만족스럽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그냥 마음에 아,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재수가 있을 수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는 이미 다 해결을 했는데 그 죄에 젖어 있는 과거의 습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사랑해 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단순히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한국에서 왜 이 찬양이 찬양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노래로 바뀌었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 말하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제 너를 놓아줘. 이제 너를 용서해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도록 나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냈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말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격려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수고했어. 쉽지 않은 인생 살아오느라 수고했다. 너가 실수한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명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내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잘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